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확보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강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오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가 대선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있다면 검찰이 아닌 언론이나 법원 혹은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나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충북 충주의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내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이라고 비난했고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로 만드는 반도체와 생산 장비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산 제품은 예외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추가로 수출 통제한 품목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 AI 가속기 가동과 AI 훈련에 필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 체계를 발전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가장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며 중국이 이를 악용하거나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통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통제 대상이 됩니다. 확인 결과 삼성전자는 HBM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직접 영향을 받게 됐고 SK하이닉스는 전량 미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어 당장의 타격은 피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수출 통제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술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비슷한 수출 통제를 자체 운영하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 나라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경제적 강압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통제 조치 강화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중국 수출 통제가 될 이번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입니다. 명 씨 측이 어제 갑자기 휴대전화가 있다면 검찰이 아닌 언론, 재판부나 민주당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묻자 변호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언론과 법원, 야당에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이런 돌발 발언의 의미가 뭔지 물었더니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다만 명 씨 의견이 아닌 자기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태균 씨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사회단체나 그 외 기타 제출할 곳이 많습니다.
검찰이 찾고 있는 휴대폰 중 하나는 명 씨가 대선 때 썼던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이 녹음된 날도 이 기간입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인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시기도 겹칩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명 씨 자택 압수수색에도 핵심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명 씨에게 휴대폰 행방을 묻자 명 씨는 옆에 있던 변호인을 보며 맡겨놓은 휴대폰 그냥 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단순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은 휴대폰이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명태균 씨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7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구속 만료일은 오는 5일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는 만큼 함께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선 7천여만 원을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의 경우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벌인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우선 기소한 뒤 핵심 의혹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나 여론조사 조작, 창원 산단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강혜경 씨 변호인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증거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명태균 의혹 등에 대한 쇄신 조치로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강 씨 변호인단은 명 씨와 대통령실이 강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어젯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터널 인근에서 화물차에 불이 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터널 앞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화물차에선 연신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태계연 방향 노고산 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차에서 난다고 해서 신고가 걸려왔는데 거기서 화염으로 번져서 이제 전소가 된 상황.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물차의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모두 타버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집안 집기들은 모두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문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단독주택 2개 동이 모두 불에 타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주택에 살던 70대 남성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6층짜리 상가 외벽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상가는 지난달 17일 새벽에도 불이 나 모텔 투숙객 등 50여 명이 대피했던 곳인데 이번 불은 소방당국에 앞서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엔 경기 성남시 한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70대 남성이 물탱크실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10m 아래로 떨어진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물탱크실 입구가 열려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법원이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휘둘러 친형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30일 밤 서울 은평구 역천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형에게 80c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진로 문제로 말다툼하던 형이 자신을 폭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인 형은 귀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취약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던 벽산그룹 3세 김모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차를 몰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첫 번째 접촉사고 이후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에 불응했으며 두 번째 사고 이후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지난 10월 김 씨를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란 의원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스가 전 총리가 방한 기간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을 만나 양국 의원 연맹 간의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면서 16일에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4.1도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엔 경기 남부와 충청, 정부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